여러분, 매일 막 쏟아지는 그 복잡한 정치 뉴스들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막 뉴스를 켜면 한쪽에서는 무조건 법대로 해라. 증거랑 원칙이 전부다. 이렇게 외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지.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맥락을 봐야지 하면서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잖아요.
네네, 맞아요. 단 한 치의 교집합도 없는 그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진흙탕 같은 정치 스캔들을 양자역학의 법칙으로 풀어낸다면 어떨까요?
양자역학이요? 와, 정치랑 물리학이라니. 이거 언뜻 들으면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 같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심층탐구에서 다룰 자료가 바로 그 기발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한 시민이 쓴 아주 독특한 사설인데요.
아, 그 정치 철학의 발전 과정을 물리학의 역사에 빗대어서 쓴 그 글이군요.
네, 맞습니다. 고전 역학에서 양자 역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현실 뉴스를 어떤 그 관측 장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진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 아주 명확하고 단일한 규칙으로 굴러가지를 기대하잖아요. 선과 악, 합법과 불법, 이렇게 자로 잰 듯이요.
네네, 딱 들어지게요.
근데 이 자료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아주 도발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사설을 쓴 저자의 그 물리학적 안경을 빌려 쓰고 현실 정치를 완전히 새로운 해상도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근데 그 안경을 쓰기 전에 우리 탐구의 렌즈부터 좀 투명하게 닦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오, 어떤 부분이죠?
오늘 다룰 이 사설이 그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수사 상황을 핵심 사례로 삼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주 첨예한 이슈죠.
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목적은 이 정치적 사안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뭐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철저하게 중립적인 관찰자 입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자가 이 현실의 사건을 어떻게 물리학적 관측 장치라는 개념으로 해부했는지 그 철학적인 메커니즘만을 객관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멸균된 실험실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사설 출발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현대 물리학이랑 현대 민주주의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탄생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아이작 뉴턴이 창조한 명쾌한 규칙의 세계에서 출발합니다. 뉴턴의 관점에서 빛은 아주 작고 단단한 알갱이, 즉 입자였잖아요.
아, 당구공 같은 거요?
그렇죠. 우주는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태엽 같고 모든 물질은 명확한 궤적을 가진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거죠.
네네, 부딪히면 튕겨나가고 계산하면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세계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설이 예리하게 포착한 게 이 뉴턴의 차갑고 완벽한 입자 물리학을 정치 철학으로 번역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와, 칸트요? 철학자 칸트가 뉴턴의 입자 소리랑 연결된다고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각자의 내면에 온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봤거든요.
아,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네, 왕이나 신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성에서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이 나온다는 거죠. 저자는 이 대목에서 칸트적 개인이 뉴턴적 입자와 완벽하게 겹쳐진다고 분석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주를 홀로 날아가는 단단한 입자처럼 시민 한 명 한 명도 누구 간섭도 안 받는 완벽히 자율적인 주체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국가의 역할은 뭘까요? 그냥 이 입자들이 부딪혀서 깨지지 않게 최소한의 동선만 정리해주는 뭐랄까 교통용찰 정도가 되는 거죠.
오, 듣고 보니까 근대 대의민주주의가 투표라는 방식을 쓰는 게 확 이해가 되네요. 이거 약간 거대한 구슬담기 게임 같아요.
구슬담기요? 오, 재밌는 비유네요.
네, 그 유리병에 파란 구슬이랑 빨간 구슬을 던져놓고 개수를 세는 거죠. 투표소 커튼 치고 들어가서 표를 던지는 시민은 절대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구슬, 즉 입자인 거고요.
아, 정확합니다.
한 표가 구슬 하나라면 51개의 구슬이 49개의 구슬이 이기는 건 수학적으로 정말 너무 깔끔하잖아요. 다수결이라는 물리 법칙으로 권력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입자적 민주주의의 정수죠. 아주 완벽해 보이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복잡하게 얽힌 사람의 마음이나 사회적 합의가 정말 구슬개수 세는 것처럼 단순하게 합산되고 끝날 수 있느냐는 거죠.
아, 진짜 현실 정치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구슬 51개 모아서 이겼다고 쳐요. 그럼 패배한 49개 구슬은 그냥 얌전히 상자 속에 들어가 있나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사회가 막 극심하게 분열되고 결과에 승복 못해서 끊임없이 충돌하잖아요. 51% 입자 모았다고 그게 공동체의 진정한 뜻이라고 할 수 있을지 늘 의문이거든요.
자크 루소를 호출합니다. 루소가 이 구슬세기의 맹점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었거든요.
오, 루소는 뭐라고 했는데요?
개인들의 표편화된 의지를 그냥 물리적으로 더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더 크고 높은 뜻, 즉 일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한 거죠.
잠시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게 루소가 말한 그 일반 의지라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거대한 구슬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작은 구슬 51개 대신에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나게 큰 진리라는 구슬을 하나 떡하니 상정한 거지 여전히 입자라는 틀 안에 갇혀있는 것 같거든요.
와, 대단한 통찰력이십니다. 사설이 지적하는 루소의 결정적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일반 의지는 이상적이지만 결국 실체가 있는 거대한 입자로 상정됐기 때문에 뉴턴의 세계관을 못 벗어난 거죠.
아, 역시 그렇군요.
그리고 현실에서 이 거대한 입자를 못 찾으니까 인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재밌는 건 물리학에서도 똑같은 대혼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입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그 사건이요?
네, 그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이죠. 두 개의 틈을 통과한 빛이 입자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파동의 간선무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맞아요. 막 호수에 돌멩이 두 개 던지면 물결이 겹쳐서 출렁거리는 것처럼요. 근데 저자는 이 빛의 파동성을 도대체 정치 철학이랑 어떻게 연결한 건가요? 투표용지가 막 출렁거리진 않잖아요.
네. 여기서 사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저자는 이 파동의 성질을 위르겐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랑 결합해요.
숙의 민주주의요?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거요?
맞습니다. 빛의 본질이 독립적인 입자가 아니라 서로 겹치고 영향을 주는 파동이듯이 하버마스는 정치적 진리나 이성도 개인의 내면에 고립되어 있거나 공동체 어딘가에 떠 있는 실체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성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이성은 바로 나와 너 사이의 소통, 즉 대화라는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와, 이성이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공기 중에 있다. 이거 발상의 전환이 엄청나네요. 진리라는 게 어디 묻혀있는 보물을 캐내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실시간으로 구성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중슬릿을 통과한 두 파동이 만나면 서로 증폭되기도 하고 상쇄되기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무늬를 만들잖아요.
네네, 간섭 패턴이요.
숙이 민주주의에서 토론이 바로 이 간섭 현상인 겁니다. 내 생각이라는 입자를 투표함에 그냥 던져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이랑 부딪히면서 내 생각의 형태가 변하는 걸 허용하는 거죠.
아, 저자의 표현대로라면 정치가 구슬을 세는 수학이 아니라 파동이 겹쳐지는 파도타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닐스 보어의 코펜하겐 해석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 그 양자 역학의 핵심이요. 관측 장치를 들이대기 전까지는 빛이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관찰하는 방법에 따라 본질이 결정된다는 그거 맞죠?
네, 그 섬뜩하면서도 놀라운 원리요. 이걸 정치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적인 정치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보는 제도적 관측장치에 따라 진실의 형태가 결정된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자, 그럼 이 강력한 관측장치 이론을 가지고 지금 2026 대한민국 현실 뉴스로 바로 적용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검찰 수사 이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선이고 악인지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개의 관측장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해부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켜져 있는 두 개의 관측장치가 뭔가요?
첫 번째 장치는 검찰과 사법부입니다. 이건 뉴턴적 우주관으로 설계된 전형적인 입자 탐지기예요.
입자 탐지기요?
네, 이들을 렌즈로 보면 세상은 심플합니다. 유죄냐 무죄냐,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증거, 즉 입자가 있느냐 없느냐, 오죽 그것만 진실의 척도죠.
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랑 똑같네요. 세포 하나하나 그 단단한 팩트들만 점으로 찍혀 나오는 거잖아요. 수사식이나 정치적 파장 같은 맥락은 싹 다 배제하고 법전이라는 규칙에 따라 입자 궤적만 쫓는 거군요.
네, 완벽한 입자적 관점이죠. 반면에 두 번째 장치가 있습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거나 뉴스를 보며 분노하는 여론의 눈이죠. 이건 완전히 파동 탐지기입니다.
파동 탐지기면 팩트라는 점보다는 맥락이라는 물결을 보는 건가요?
맞아요. 시민들을 렌즈로 보면 단편적인 증거라는 입자는 흐릿해집니다. 대신에 이게 과거 정권의 정치 보복인가? 야당 탄압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건 아닌가? 왜 하필 이 시점인가? 이런 거대한 정치적 맥락의 물결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건 진짜 망원경으로 우주 전체의 파동을 보는 거네요. 현실의 사건은 딱 하나인데 현미경으로 보는 쪽이랑 망원경으로 보는 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서로 네가 틀렸다, 네가 보는 건 가짜다 싸우지만 사실 양쪽 다 자기가 선택한 관측장치의 결과값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기계 설계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명쾌하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미경이랑 망원경을 합칠 순 없나요? 그러니까 입자의 엄밀함이랑 파동의 맥락을 동시에 완벽하게 잡아내는 궁극의 관측장치를 만들면 되잖아요.
아, 모두가 꿈꾸는 장치죠. 하지만 여기서 물리학의 또 다른 위대한 발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등장합니다.
아, 입자의 위치랑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잴 수 없다는 그거요?
맞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보려고 배율을 높이면 속도를 모르게 되고 속도를 재려고 하면 위치가 흐릿해지죠. 저자는 이 물리적 한계를 정치의 딜레마로 치환합니다. 위치는 법적 정의에, 운동량은 사회적 평화에 비유했어요.
법적 정의랑 사회적 평화요?
네. 만약 국가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적 정의, 즉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끄집어내서 칼날 같은 수사를 밀어붙인다고 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법적 잣대는 완벽하게 세울 수 있겠지만 사회적 타협이나 통합이라는 평화는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겁니다.
네네.
반대로 막 화합하자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적당히 덮어주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정의의 위치는 아예 흐릿해져 버리고요. 와, 하나를 잡으면 무조건 하나를 놓치는 완벽한 딜레마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우리가 매일 뉴스 보면서 막 정치인들 욕하잖아요. 왜 저렇게 원칙 없이 타협하냐, 혹은 왜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수사만 해서 나라를 반토막 내냐고요.
맞아요. 엄청 답답하죠.
근데 이게 사실 특정 정치인의 도덕적 실패나 무능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라는 겁니다. 우주의 물리법칙처럼 이 불확정성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와,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완벽한 정답이 있을 거라는 그 뉴턴적 오만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의와 평화를 동시에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 결핍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화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보어적 겸손이자 숙의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인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내려볼까요? 현실에서 법대로 하자는 입자주의자랑 대화하고 맥락을 보자는 파동주의자 중에 우리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합니까?
사설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불확정성을 엄청나게 혐오했어요.
아,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어딘가에 완벽한 하나의 진리가 있을 거다 이랬죠.
네. 하지만 보어는 제발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죠. 우주의 그 복잡하고 모순적인 본질을 인간의 좁은 상식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는 일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리학은 보어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빛은 관찰 방법에 따라 명백한 입자이기도 하고 완벽한 파동이기도 합니다. 이걸 상보성 원리라고 하죠. 모순되어 보이는 두 성질이 사실은 하나의 진실을 이루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럼 현실 정치의 진실도 엄밀한 법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네요. 둘 중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동시에 맞을 수 있다.
정확합니다. 이 이중성을 껴안아야만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숙의민주주의 이거 겉보기엔 진짜 최악의 시스템 같잖아요. 다수결로 딱 자르면 금방 끝날 걸 막 모여서 몇 달씩 토론하고 싸우고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죠. 맹신하는 그 독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 잘 하거든요. 진실은 내 소나기가 아니라 너와 나의 대화라는 파동 속에 존재한다.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닐스 보어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죠. 어떤 사소한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다. 하지만 위대한 진리의 반대말은 또 다른 위대한 진리이다.
와, 너무 멋진 말이네요. 또 다른 위대한 진리다.
여러분도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나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거짓말쟁이나 틀린 사람으로 매도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나와 전혀 다른 관측장치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하고요.
맞아요.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양자족 시대를 살아가는 첫걸음이겠죠. 자,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심층탐구를 마칠까 하는데요.
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우리가 숙의민주주의가 대화라는 파동이 겹치면서 만들어지는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매일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어떨까요?
아, 알고리즘이요?
네, 나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분노를 가진 사람들 목소리만 계속 재생해주는 그 거대한 확증편향 시스템 말이에요. 어쩌면 이건 나와 다른 파동의 유입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완벽한 방음벽 아닐까요?
와, 완벽한 방음벽. 무서운 비유네요.
나와 다른 의견이라는 파동이랑 부딪힐 기회조차 없는 이 매끈한 방음벽 속에서 우리는 진짜 파동의 간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딪히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다가 영원히 고립된 뉴턴의 입자로 퇴화해버리고 마는 걸까요? 이 서늘한 질문에 대한 답은 관측장치를 쥐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심층탐구에서 뵙겠습니다.